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복음 들고 거절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 복음 들고 거절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생각했죠. 지금 어떤 상황이 우리가 지금 보는 본문, 이번 주 그 이 본문의 그 역사 속에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 아홉 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대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지금 바로왕은 고집을 피우고 모세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바로의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전혀 변화의 기미도 없고 있는 것 같다가도 다시 똑같아지고 오히려 더 악랄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모세는 지금 굴하지 않고 바로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가 이제 바로왕의 거절과 협박 속에서도 더더욱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확고해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거절과 협박, 세상의 거절, 바로왕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우리 모세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인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는 이게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만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전하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이런 순종 속에서 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인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런 순종을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의 거절과 협박은 계속됐지만 하나님은 그런 최악의 환경을 통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장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세를, 불안한 모세를 성실하게 설득하신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을 바르게 설득하고 계신 거였죠. 자기를 기대하고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슈퍼맨처럼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계셨던 거예요. 또한 이런 재앙들이 단지 그렇게 뭐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과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차원으로만 이렇게 사용하신 게 아니라, 잘 보면 그런 완악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집트 왕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이집트 왕과 그 백성들의 마음의 문도 결국 두드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목적이라면 저기 소돔과 고모라처럼 단번에 끝내버리면 돼요. 근데 이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와 변화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시면서 인간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재앙들을 보면 그 재앙에 등장하는 그 종류들이 전부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이란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만든, 그래서 이름을 붙이고 형상화시킨 게 그게 이 세상의 신, 인간 욕심의 결정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이 열 가지 재앙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만들고 믿고 섬기던 그 신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 거짓말이라는 걸 조목조목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성실하게 설득하는 그 과정, 그 변증이 바로 열 가지 재앙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집트 신들과 대결하는 게 아니, 신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저들이 지금 만든 욕심의 결정체, 그 우상들이 거짓된 거고 사탄의 거짓에 속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 땅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그런 신이 없다라는 걸 밝히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게 해서 참된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그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으로 이들을 다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재앙들은 한 번에 끝장내고 다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협박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그 거짓된 믿음,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된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며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바로왕과 같은 이 사람들에게조차 어떻게 돼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동성애를 하라고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오고 회개케 하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증인된 자로서 전도할 때 바로 왕이 대적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마치 이집트 바로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이 수많은 노예들 히브리 이 노예들을 다 뺏길 판이잖아요. 자기 노동력을 자기의 경제를 다 뺏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하고 사탄도 똑같은 거죠. 사탄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런 흑암에서 나와서 광명한 빛 대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참된 길을 소개받아도 오히려 공격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그러는 거죠. 이런 영적 전쟁의 상황을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한다면 우리가 전도하고자 했던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들의 어떤 그 반응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그들이 들어오기까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자꾸 두드려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아마 처음에는 딴짓하면서 못 들은 척하고 또는 뭐 때로는 정중하게 거절하기도 하고 또는 짜증을 내면서 뭐 자기 생각과 뭐 이 종교를 존중해달라 뭐 이렇게도 하고 또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또 심할 때는 이제 모욕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모세처럼 그냥 단지 하나님의 이 뜻, 이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설득해내고 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고 전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무례하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저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허황된 신규주다라는 걸 알려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해서 사람을 깔보고 그래서는 안 돼요. 예의를 좀 알고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전도받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뭐 우리가 전할 때 지금 말한 것처럼 딴짓하고 어쩌고 저쩌고 많은 걸 한다고 해도 우리는 모세처럼 그냥 단지 하나님의 뜻을 그냥 전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전하는 것, 그래서 듣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로 나오게 하는 게 바로 증인된 성도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당장 내가 원하는 때 그 사람을 순식간에 변화시키지 못해도 그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전도는 영적 전쟁에 속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이 전도하려는 사람과 또 그다음에 이 전도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 아주 심각한 이 긴장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오랜 시간 동안 불편한 관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특히 가정 같은 데 보세요. 종교가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가 엮여졌을 때 이건 가히 가정에서 가정 혁명이 일어날 정도 난리가 나잖아요.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침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는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장가를 간다거나 거꾸로 믿는 집으로 시집장가를 오게 된다고 할 때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와 방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 누가 개입합니까? 사탄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바른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려고 하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별의별 협박과 조롱과 타협으로 가족들끼리 아주 불편한 관계를 형성시켜서 절대로 죄에 속한 사람들을 광명한 빛으로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끔찍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전하고자 할 때 함께 오래도록 살아야 되는 사람들과 아주 심각한 감정적 긴장과 오랜 시간 동안 불편한 관계를 이렇게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다시 전하고 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회복하신 그 생명의 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길에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셨던 방법이잖아요. 계속 반대하고 공격하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전하는 길을 하셨어요. 어? 이집트인들에게 그래서 당신을 계시하신 게 이 방법이고, 또한 지금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 증거의 방법 아닙니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의 나까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겉으로 볼 때 모세는 바로에게 지금 아홉 번이나 계속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협박당하고 쫓겨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을 보면 어때요? 그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지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보게 됐고, 그래서 모세의 말을 함부로 막 함부로 듣지 않고 귀 기울여 듣는 일까지 생겼어요. 11장 3절.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거절만 당하고 위협을 당하던 모세를 이집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너무도 위대한 인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모세가 전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통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보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런 이적과 표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복음의 기쁨을, 복음이 주는 기쁨과 정말 생명의 증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다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서, 그런 우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세를 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게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술 먹고 즐기고 속이고 뭐 빠른 방법으로 출세하고 돈 벌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우리가 전한 복음의 말은 다 옳다고 맞다고 해도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장 전도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이 성경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거절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본문을 통해 모세를 보면 뭐 어떻게 거절당하는 것이 전도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는 것은 물론 두려움을 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며 그래도 전하는 그런 입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상대방의 반응이 오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리 생각 속에서 먼저 두려워서 거절이나 조롱을 피하기 위한 도망치는 방법을 택하죠. 그러나 오늘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숙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대로 바르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은 전해 들은 사람이 선택할 문제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교육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 아이들을 정말 훌륭한 인격체로 만들어내는 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라는 걸 듣고 알 수 있는 데까지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은요, 이제 성장하는 인격을 가진 우리 자녀들 스스로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할 건지 아닌지 그건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 이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우리가 전할 때 분명히 예상되는 반응은 뭘까요? 냉대와 비웃음과 무관심과 조롱과 욕과 박해와 핍박이 맞을 겁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그 용서의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와 침뱉음을 당하고 돌맞는 길이었잖아요. 바로 이런 길이 성도가 걷는 세상에서 만나는 길이에요. 세상은 예수를 닮은 우리를 조롱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저주 퍼붓고 조롱하고 발길질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모세처럼 전하기만 하면 그런 순종하는 삶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그 핍박하는 그 백성들을 변화시키듯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런 변화를 맛보게 될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전도할 때 나를 적대시하고 보기 싫어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모세처럼 바로 왕의 협박 속에서도 용기 있게 열 번씩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 내가 정말 이 사람을 꼭 이기고 말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그 열 번이라는 게 완전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끝까지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열 가지 재앙의 본문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잘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놀라운 뭐 이적과 표적이 어땠다 이런 거 집중하기보다 이런 표적과 이런 이적을 통해서라도 지금 하나님이 전도하시고 온 세계를 부르시고 계신 이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바르게 분별하고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어떤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리는 어떤 증인들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란 증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으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 교회 생활이 어떻게 돼요? 다 자기가 원하는 종교 생활이 돼요. 심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거. 그게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거. 전도하는 이 일이 뭐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데 그걸 외면하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우상숭배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이사야서 1장을 보십시오.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그러니까 함께 부름을 받았어도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를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숭배를 즐겼으니 아니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아놓고도 우상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치를 당할 거고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거다. 기어이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나무처럼 될 거고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거다. 강한 자가 사모라기와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둘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한 거였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해주시겠다고 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 예배를 통해 어떤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자체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거짓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아주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교회당까지 와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다. 그거는 벌받는다. 그거는 멸망당할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증인된 삶,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어디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바르게 실천하고 순종해야 돼요. 생명을 낳는 생명의 이 삶, 이 전도의 삶을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진심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고 그렇게 알고 만나게 된 하나님의 진심을 강단에서부터 각 사람의 삶의 곳곳에까지 전하고 외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로 모여서 또 주중에 셀로 모여서 또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모세처럼 입이 둔하고 말을 못하면 여러분의 삶으로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보이고 외치십시오.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됩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따라 끝까지 살아내는 게 아주 강한 전도다.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다가 손해보고 왕따 당하고 좀 남보다 뒤로 가는 2등이 된다고 해도 이 성경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는데 나는 내 실력과 남들로부터의 인정함을 받아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을 잊지 않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합니다. 모세처럼 입이 둔하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내가 살아낸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된 삶을 통해 온 땅에 퍼져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나팔과 같은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이 하루도 그래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